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네 번째 시즌입니다. 저희가 네 번째 시즌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1편 강해 설교집을 4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을 찾는 인생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은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연구해 본 적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어떤 설교자가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본문을 내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잘 알고 있지 못한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귀가 솔깃해지고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편 1편처럼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런 본문을 주제로 한 설교들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입장에서 또다시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듣는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생각, 늘 새로운 것을 듣고 싶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렇게 아주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 때에 아예 오늘은 뭐 별거 없겠구나, 아예 똑같은 소리 또 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택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회중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상함,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초두에 보면 시편 1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꽤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시편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철학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훌륭한 서론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의 메시지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편 1편도 바로 이런 주제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 안에서 특별히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챕터, 매우 중요한 장들이 있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챕터가 바로 시편 1편인 것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1편의 경우 성경 전체의 훌륭한 서론이요 아니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해 놓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결국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계속해서 망가지고 망가지고 망가지는 비참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린 그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행복을 되찾아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피조물과 행복을 잃어버린 비참한 피조물과 그리고 그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그 행복을 되찾는 피조물의 행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을 시편 1편이 몇 절 안 되는 그 짧은 시 안에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정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시편 1편에 자주 비추어지고 자주 반성이 되어서 정말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시편 1편을 그냥 노래로 가끔 부르는 정도나 아니면 누가 들려주면 가끔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바라보는 거울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된 행복과 관련해서 왜 우리는 시편 1편으로 계속 돌아가야만 하는가? 시편 1편은 오래전에 기록 된 글인데 왜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오래전에 기록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참된 행복의 정의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들을 거기에서만 발견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중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해 아래 새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였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여 찾아다니는 것도 똑같다. 그것은 행복이다. 둘째로 시편 1편은 참된 행복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체험으로 확증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성경은 삶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드러내주며 복잡한 것을 이 한 가지 곧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시켜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자극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한 사람의 간증이나 한 사람의 경험 안에는 참된 행복에 대한 완전한 정의나 정확한 원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교계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또 행복한 사람들의 간증 안에는 비성경적인 내용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강조점들이 많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1편과 같은 성경의 기록으로 돌아가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와 원리와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에 이르기까지 함축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은 사실 훨씬 더 그 간증들을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자극을 전기 충격처럼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가 발전기처럼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꾸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원리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참된 행복에 대한 올바른 정의,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것을 살만한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때 들떴다가 또 금방 가라앉았다가 또 금방 들떴다가 금방 가라앉았다가 이러는 이제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자극이 주로 나의 신앙을 돌리는 형태로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샘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은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주심으로써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신약 성경의 성경적인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의 행사나 스케줄이나 때마다 있는 어떤 일들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요란해도 성령에 충만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극에 충만한 그런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형태로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형성시키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붙들어 놓지 않아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의지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외부적인 자극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첫 번째 사실은 행복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행복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행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차가운 냉소를 보내는 상태까지 나아간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찾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더러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정말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행복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인생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라도 이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진짜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많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과 무가치함과 그런 감정들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아니면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나 험난한 세월이어서 더 이상 인생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정말 행복을,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천국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항상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항상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냉소적인 시선과 냉소적인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순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행복에 도달하려면,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행복에 대한 부정적인 이론과 실천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알려진 것들,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진 그 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얼마나 그것이 불행에 이르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먼저 그것들을 온전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먼저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먼저 실천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저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죠. 성경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긍정보다 부정으로 출발하는 것은 다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성경은 언제나 세상의 현재 상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현재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이 악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자 합니다. 셋째로, 진단을 먼저 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구원의 첫 단계는 언제나 죄의 악함과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그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덧붙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은 행복이란 궁극적으로 주위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은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 자체를 찾아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언제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복이란 오직 두 가지에 달려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달려있고 둘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론들을 깨닫는 것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준 행복이라는 정의, 행복에 이르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함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인지를 정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떠나는 분명한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언론과 매스컴에서, 텔레비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세뇌를 시켜왔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잘 꾸미고 휴가 때마다 멀리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세뇌를 오랫동안 시켜왔죠. 그런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덜 자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때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도 써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리를 세뇌를 시켜온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세뇌를 시켜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신의 권력과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아주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 주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 자체를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행복은 주변의 환경을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윤택하게 만든다고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의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먼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야 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만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날 세상의 사고 전체에 귀를 기울이기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한다. 만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과 그의 윤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이 첫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이 대목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처절한 싸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신도림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한번 끼게 되면 밀려다니거든요. 때로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정반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인의 꾀가 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끼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서 부를 축적하고 건강을 쌓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막 큰소리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세뇌를 당해서 들어와 있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고 싶은 마음과 나도 한번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그 탐욕스러운 욕망들을 정말 죽이고 짓누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가볍게 노래를 부르고 아 행복에 이르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잘못된 행복에 이르는 잘못된 방법들을 내가 정말 미워하고 버리고 정말 눈길 한번 주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혐오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심을 다 돌릴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자기 힘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때로 저렇게 넘어지는 이 현실을 살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께 손을 뻗쳤던 것처럼 주님께 손을 뻗쳐서 주님 이 잘못된 행복을 탐하고 잘못된 행복에 이르는 이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눈짓을 주고 있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 위에 세워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한번 서보려고 발을 내딛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분명히 세상의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다가 또 하나님의 방법을 살짝 따르다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으신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죄인의 길에 서 있어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많은 호사를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그것을 원하지도 말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혹은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분명한 결정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럴싸한 다른 방법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병원에 자주 심방을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망가뜨려 놓은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죄를 향해서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재앙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수천 년을 고생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말도 사실은 똑같은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올 뿐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봐야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행복에 관한 긍정적인 이론과 실천은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행복의 비결은 이것이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의 똑똑한 이론이나 소위 사상가라고 하는 자들의 사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불신자들의 명상과 생각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곧 성경 말씀을, 곧 하나님의 법도를, 곧 구약과 신약을, 곧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과연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가? 영원에 속한 기쁨과 영광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복된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서 그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이사야를 봐도 그렇고,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항상 성경은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항상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복을 되찾는 길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모조품인 행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본분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그것이 나를 행복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는 분명한 이해와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정말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당장은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이 쏠리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정말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엉뚱하게 이 세상에 매여있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은 쉽지만 시편 1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참된 복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도리들에 대한 애정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커지고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타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쉬운 길을 흉내도 못 내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결심을 수백 번 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참된 행복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즐거워야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고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그러나 진실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라,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성경을 즐거워하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복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경 말씀을 대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당신의 죄를 시인하고 당신의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해방시키셨고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당신을 영원한 복락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과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 성경을 정말로 묵상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어렵거나 딱딱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겁게 묵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의 결론으로 올해 성경을 사랑하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라 라고 처방을 내리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실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계획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을 즐거워하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한 해설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면 좀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두 번째 해설 강의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